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번 성찬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의 전통이기도 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신앙의 확신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한국 장로교회에서 1년에 2번 내지는 4번 정도 시행하는 그런 성찬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를 이렇게 추억해보면 어릴 때 성찬은 저에게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성찬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못했고 또 그것을 너무 가끔 하기 때문에 성찬을 할 때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졌지만 약간 성찬을 신비한 느낌을 가지고 대하는 어떤 의식이었지 성찬의 중요성을 배우지도 못하였고 어떻게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여서 그저 막연하게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의 감정이 일어나기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나고 나서 성찬의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성찬은 저에게 해결해야 될 어떤 숙제와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성찬을 너무 적게 시행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교려하고 있다는 그와 같은 느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찬을 너무 자주 시행하게 된다면 또 그것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 성찬을 형식적으로 대하게 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모여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매주 함께 모일 때마다 그들이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애찬 가운데 그들은 주님께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였고 그것이 곧 그들에게는 성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모일 때마다 그들이 이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들도 매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들은 이 성찬을 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매주 모일 때마다 그들은 성찬을 하죠. 그죠? 그런데 이 캐톨릭의 성찬은 다분히 의식적이고 그리고 또 형식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찬을 행하면서 거기에서 이 얇은 밀가루 반죽 하나를 입에 딱 받아 먹고 그것을 녹여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자기들이 얻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찬을 잘못 시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참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사실 이 한 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주일의 예배도 우리가 자기를 살피고 준비하고 나와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주일의 예배조차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오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릴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우리 자신의 영적인 연약함과 미숙함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 성찬을 매주 시행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도리어 이 성찬을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을 올바로 시행하지 못함으로 도리어 죄를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시행하면 좋은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참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였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 성찬에 우리가 특별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교단도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도 이와 같은 개인적인 고민 가운데서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시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을 제가 고민을 하였는데 언젠가 이 사도행전 설교를 멈추고 이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성탄절이 있고요. 또 성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12월 달은 이 성찬과 성탄에 대한 설교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이 성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자주자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의 의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이 자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교훈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거나 아니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교훈을 받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니라 우리가 한 주일 삶을 살고 이 세상에서 삶을 살고 참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또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떠나 있기가 쉬운데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 우리의 삶의 영적인 이 활력,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복락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구원자로 우리의 영혼이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영적인 생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그와 같은 교훈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그리고 또 치유받고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훈련소와 같은 곳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다시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참 이 훈련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본기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전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주일의 예배라고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는 들리는 말씀이며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항상 같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매주 성찬을 시행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위하여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하고, 성찬의 의미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찬이 정말 살아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이 성찬을 위한 설교를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내가 성찬에 올바로 참여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성찬에 대한 설교를 자주자주 듣고, 성찬에 대한 설교 책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있기 위하여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성찬을 행하게 될 것인데, 이 다음 주에 있을 성찬을 위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찬 예비 설교라고 말할 수 있고, 성찬 준비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들이 이 성찬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교회의 교훈을 준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이 시간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찬은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사도들에게서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셨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께서 그 의미를 자신에게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왜 이렇게 자신이 주께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가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정하셨다는 것을 그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는 마치 자신이 본 것처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밤에 그가 해주신 말씀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들에게 해주신 이 말씀, 그것을 그때는 제자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해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이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 먹을 때는 몰랐는데,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 의미하셨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것이 그때는 이게 정말 이상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그 포도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진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다른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연약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어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그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말씀하셨을 때에,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사건의 의미를 영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랍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은 교회에 주는 아주 특별한 명령이었는데, 교회는 주의 날에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향하여 주님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의 예배,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는 다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할 아주 특별한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지 그것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매주 성찬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지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닌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을 매주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마음가운데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주일날 어떻게 올라오고 있습니까?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신 것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식 때만 나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모여서 애찬을 나누면서 이것을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매주일 성찬을 행하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행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의무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주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기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찬을 제정하시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의 죽음 그 자체를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사탄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에 가까워지게 하는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연약한 육신과 그리고 또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명령하시므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성도의 삶을 성령 안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애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힘이시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는 이 성찬이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살필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는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올바로 시행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가운데 분당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성찬을 시행할 때도 너희들이 이 성찬을 올바로 시행하고 있지 못하다. 21절 말씀 보시면 너희들이 먹을 때에 각기의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써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이 이 애찬,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에는 우리처럼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들은 여러 다양한 계층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평민들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집에 종으로 있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상업을 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자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정한 시간에 딱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먼저 성찬을 갖다가 먹으면서 배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인데 이 사람들이 성찬을 얼마나 올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절대로 칭찬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약간 부드러운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 헬라어 표현에서는 굉장히 강한 책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너희들을 칭찬할 수 없다 이 말은 너희들이 책망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성찬을 올바로 시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들이 성찬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올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동기에서 먹고 마신 결과 그들은 성찬을 통해서 얻어야 할 유익을 전혀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약한 자와 병든 자는 어떤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병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전에 이 약한 자는 너희들이 영적인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므로 영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는 병든 자도 있고 잠든 자도 있다. 이 말은 이 성찬에 올바로 참여하지 못함으로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자들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들이 분명히 주께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러한 일의 결과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죽은 자들이 있다는 이 사도의 말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그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성찬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큰 은혜의 수단인데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올바로 행하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올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매우 중요한 그런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시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파멸에 이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찬을 어떻게 시행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28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올바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성찬에서 자기를 살펴야 합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살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발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171번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대요리 문답 171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 자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성찬이라는 성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곧 제일 먼저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와 부족을 느끼고 있는지 또 성경의 진리에 관한 자신의 지식, 믿음, 회개가 얼마나 있는지 또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과 새로운 순종을 다짐함으로써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같이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이 나와 있지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살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 경력보다 그리스도가 과연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지 그것을 생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래서 우리 자신이 죄사함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그것을 확인해야 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성찬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성찬에 관한 여러 편의 설교를 읽거나 듣거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묵상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성찬을 준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도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도 우리는 익숙치 않고 잘 준비된 심령으로 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나올 때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잘 살피고 준비하고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특별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내가 죄를 이기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연약과 죄를 대면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영향력과 싸우고 있고 그것을 이겨나가고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부족과 죄를 회개하고 있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기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살필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아, 정말 우리의 죄와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질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자신을 살필 때에 우리가 정말 사랑과 순종이 있는 사람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은 형제들이 나에게 한 어떤 작은 잘못을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누군가 다툰 것이 생각난다면 그 예물을 놓아두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물을 받으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그리 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에게 화를 내거나 누구와 다투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 받은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있는 성도라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심령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형제들에게 뭘 가르쳤는가 하면 너희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누구와 다투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양심 가운데 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의 불신앙적인 영적인 상태와 죄와 연약을 해결하는 유일한 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강해지고 새로워져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살피고 나올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능력을 우리 자신에게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고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될 것이고 그 능력을 입을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단지 이 땅에서의 복을 바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빚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그런 신앙은 미신적인 신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영적인 그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찬의 자리에 나와서 보이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큰 기쁨 가운데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해지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